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의 3절을 보면은 첫날, 바로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그 주일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일요일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궁창을 창조했습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firmament 또는 water belt라는데 그 당시에는 이름 물로 벨트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궁창, 다른 말로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은 1장 9절에 화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셋째가 뭍을 창조했다. 땅을 창조하셨으며 넷째 날은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그리고 다섯째 날이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데 물고기들과 새들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이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2장 22절에 보면은 아담의 그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시고 난 뒤에 하느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고 또 그리고 사람 보고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습니다. 1장은 천지 창조의 개요를 말씀하셨고 2장은 그 창조를 세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2009년 성경 봉독 계획에 따라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원죄라는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장은 천지 창조요, 2장은 세부적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장, 오늘 공부할 3장은 인간의 첫 죄, 즉 원죄, 원래의 죄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인간의 역사, 즉 하느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말로 보면은 shining animal, 빛나는 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빛나는 동물을 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밀톤의 그 신락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단의 묘사가 나오는데 사탄은 머리에 뿔이 나고 붉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빛을 발하며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 이와 같은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단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말은 빛나는 생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사단의 원래 뜻은 adversary라 해가지고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 반대하는 자, 하느님을 반대하는 자요, 대항하는 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 보면은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하느님은 천사인 처음에 창조할 때는 완전하게 창조했다고 에스겔 2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다. 죄가 나타났다. 왜냐? 하느님과 동등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속이기 위하여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단은 자기 스스로를 빛이 나는 천사로 가장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단이 똑같습니다. 이 뱀이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 말씀의 도전부터 시작됩니다.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물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가?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지 않았더니 문을 아주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준비를 2층에 타이프 치는 걸 간두고 1층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봤더니 그분이 대뜸 질문하는 말이 마리아가 참으로 동정녀인 것으로 믿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참으로 동정녀인 것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직감적으로 이들이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이도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게 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잉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증인은 이 성령의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다. 동정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잉태한 게 아니다. 바로 요셉이 의해서 잉태된 거다. 따라서 성령의 잉태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말씀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합니다. 자유신학자들도 그렇고 성경 구절에 하나의 부분적으로 공격하게 되며 그리고 그 속에 어떤 부분은 성령의 역사고 어떤 부분은 인간의 역사, 성령 역사가 아니다고 해서 아니라는 그 부분에 그 말하는 자의 권위가 하느님의 권위 대신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말씀은 All Scripture, 성령으로 감동되었답니다.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원래의 성경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고 일부분 이사야에서는 아람어들도 있지만 원래의 그 성경 또 신약은 그리스 그것이 전부 다 성령으로 감동됐답니다. 여호와 증인도 성경을 씁니다. 그들은 그들이 번역하는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창조주인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동정녀 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제가 몇 번 그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왔더라고요. 했더니 결국은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장, 창조물인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는 대로 예수님의 신성, 하느님을 부인하며 나아가서는 삼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삼일체라는 것은 하나의 하느님의 세 분의 인격체가 있는 것을 삼일체랍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그려 있느냐 해서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근거해서 성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은 원래 성경 그리스에 나온 것과 잘못 번역이 되었습니다. 1장 1절에 말씀이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의 원에는 그게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말씀이 A가 하나의 하느님으로 해서 누구나 다 하느님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번역이요. 또 하나는 삼일체를 부인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되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을 뜻하고 엘라는 두 사람의 하나님을 뜻하고 엘로힘은 세 명 이상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구약은 원래의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우리 한국이나 영어나 가시라고 단서로 적혔지만 세 명이 하나인 세 명이 복합적으로 하나인 그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오늘 유대교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들도 삼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바로 구약에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형상을 지은 바인 게 우리다 했는데 거기에도 our image, 우리의 형상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Yeah, thank you. I will call you. Okay. Thank you. Yeah. God bless you.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내가. 그래서 우리의 형상. 그게 한국 그 성경에도 우리라 해서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듣는 여호와의 증인 그 두 분들이 우리의 형상이 있죠. 우리는 복수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요한이서 제가 9절부터 11절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느님 말씀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의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제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다음에 찾아와서 그거에 반격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9절과 11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 오지 마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성육신으로 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느님과 사람이고 또 하느님이시고 또 사람인 이러한 것을 믿지 않은 사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던 그를 집에 들으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몰몬 교회들도 제가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도 보면은 항상 성경 구절로 먼저 질문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 뱀 사단이 물은 것이 하느님 말씀, 즉 성경 구절로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은 우리가 하이 스탠다드, 아주 그거를 높은 기준으로, 그리고 스트릭트 스크루티니티, 아주 정확하게 그걸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늦든 와서 마리아가 참으로 동정녀인가 그걸 믿습니까? 하면서 마치 본인들이 똑똑하게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닌데 처녀가 아닌데 왜 그렇게 믿느냐 이런 식으로 그 어프로치합니다. 그 밑에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것에 만약 의심하게 되면은 동정녀가 탄생 안 했으면 성령이 잉태 안 했으니까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람이고 엄마로 사람이고 그 아들은 사람이므로 따라서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라는 그러한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결국은 그 성경 구절을 부인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는 느낀 것은 메시아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장소를 메시아나 크리스찬들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유대인이 아니고 메시아나 크리스찬들도 보면은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고 이래 하는데 그들의 웹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을 하느님한테 제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해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은 열왕기상 하에 보면은 infant sacrifice, 유아를 제사, 사람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느님 원치 않는다. 그러하므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인 예수가 인간을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자체는 성경에 맞지 않다. 이러한 논리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도 없고 또는 부활의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말은 크리스찬이지만은 그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그러한 예수를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생으로 마치 유대교가 예수를 하나의 선생으로 보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이단과 다른 생각들 또는 어떤 그 교단에서도 성경과 조금 다른 것들 공격 방법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경 구절로 들고 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느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간호라 하셨느냐. 이것을 하느님 말씀을 기록된 것을 그대로 펼치면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그냥 기억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와서 동정녀 마리아가 덜렁 물어보니까 제가 성경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잖아. 있는 거는 알죠. 사내를 알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그 2장인가요? 이렇게 했더니 누가복음 1장이라고 뭐 이러더라고. 1장이요? 2장에도 마리아가 나오죠? 뭐 이러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성경은 펼치지 않고 그분들은 뭐냐면은 완전히 성경 구절을 질문과 의심을 생기므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자 하고 실수를 유발을 통해서 그 흠을 파고 들어가죠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막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와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하느님이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래. 이렇게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 즉 이브 또는 이스라엘 말 하와라는데 이 하와라는 가면은 만지지도 말라. 만지자는 이 구절을 거기에다가 더했고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실히 그 구절에 모를 때 이것을 들고 나와서 이 실수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전부 했습니다. 만지지도 말까 죽을까 말까. 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 또 그 예수님 대해서는 당신의 그 미가엘 마이클 그 아크엔젤로 보지 않느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한국 분에서 아 마이클이 아니고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국어로는 미가엘이라고 영어로는 마이클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 얘기하면서 아 우리도 예수님을 하느님 아들로 믿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는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든지 없다고 더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했죠. 이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더하면은 재앙을 더한다 그러고 이 말씀에다가 빼면은 생명력의 이름을 뺀다고 요한계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화정인 목사 그분인데 아 그 구절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더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제 뱀 사단은 이 실수를 이용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느님은 정령 죽으리가 있는데 결코 죽지 아니라고 하느님의 권위에 말씀에 정면 도전합니다. You shall not surely die. 그래서 동정녀에서 마리아가 동정녀인가요? 참말로 그런가요?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에 도전하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식으로 정면으로 하느님 말씀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브가 실수를 하니까 결국 하느님 말씀에 contradict, 그게 반대하게 된다. 그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adversary라고 해서 뜻은 반대하는 자, 항가하는 자입니다. 하느님 뜻에, 하느님 말씀에 전제에 반대하며 결국은 하느님의 성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성품을 부인하는 게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즉 입어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입어 눈이 밝아서 하느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느님 아십니다. 그래서 너가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그거를 먹게 되면 하느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아주 지혜롭게 된다. 이겁니다. 어제 여호와 증인이 질문할 적에 보니까 그게 참 내가 왜 이런 걸 주냐 하니까 여호와 증인이니까 참으로 동정녀가 믿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그 믿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치 그분들의 두 사람이 다니는데 얼굴에 웃음이 나는 거야. 마치 웃음 뭔가 하면은 나는 거기 동정녀 아닌 줄 아는데 너는 어떻게 어리석게 무식하게 아느냐. 이러한 식으로 어떤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들의 눈 속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랬죠. 너가 그것을 하니 먹지 말라는 선악을 먹으면 하느님과 같이 지혜로워 될 거다. 너도 선하게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은 상당히 불공평하다. 하느님 혼자만 그거 참 알려고 하고 또 왜 선악과를 먹으면 하느님처럼으로 함으로 하느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흔히들 왜 그러면 열매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하느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면 이런 죄를 지지 않느냐. 왜 만들었는가. 그러면 하느님 입장에서는 그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순종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한테 자유권을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느님 먹지 말라는 그 사랑함으로 하느님 먹지 말라는 그것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지 아니면은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도전하는지 하느님과 한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아가페 사랑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선택권이 없고서는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로봇입니다. 로봇은 딱 틀어놓으면은 녹음을 해서 I love you, I love you 만들면 이 로봇은 녹음 틀자마자 계속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 설교도 그게 조금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일단 리시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았냐 안 받느냐 accept와 reject는 우리한테 권한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구원의 기회를 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여러분의 그 주어진 그 선택권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물 연이 아니냐 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러한 식으로 선택권을 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순종한지 아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이나 또는 어떤 뭐 부흥사가 왔다든지 또 여러 이름할 때 그거에 대한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할 때 유혹을 받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그런 질문할 때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한테 힘을 달라고. 그 베드로 전서 3장 15절처럼 거기에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을 느끼니까 걔들이 성경에 보면 함정을 파기 위해서 성경을 꽃감식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딱 와가지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목사라는 이런 거에 눈 깜짝 안 해요.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이나 또는 뭐 메시아나 오히려 좀 아주 우습게 봐요. 바쁘고 좀 그런데 왜냐하면은 많은 목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신학교에서 성경 자체를 대부분 안 가르칩니다. 신학을 가르치지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어가게 되면 얘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 꽃감식으로 거기에 빠져들어가게끔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5절처럼 그 두려운 마음과 여호와를 경외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한지 아닌지 주님한테 먼저 기도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요한 2서 9절부터 11절에 아예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대부분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일단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이나 뭐 메시아나 뭐 이단들 이리 오면은 문을 열지도 말고 아예 인사도 안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더욱 좋을 겁니다. 여호와 증인도 보면은 전도서를 인용했는데 전도서 그 전체 문맥을 안 보다 보니까 그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믿음이 헷갈려가지고 했던 소리들 그런 그 구절을 또 인용해가지고 내세가 없다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당히 그 거기에 빠지기가 아주 그 쉽게 유혹하게끔 그런 식으로 나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체 언급지 아니하고 인사치도 않는 그 같은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하는 것이 그에게 인치 안 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했습니다. 그와 같은 테러를 태하는 것이 어떨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유혹을 받을 때 이기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유혹, 그 템테이션을 참는 자, 그것은 복이 있고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까지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인생의, 이생의, 현세의 죽음까지도 택했습니다. 죽음까지 택해서 결국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6절에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제는 사단한테 거기 들었죠. 처음에 사단이 질문했죠. 그걸 뭐 정말로 먹지 말라 이랬더니 이 여자가 실수로 해가지고 두 가지를 더 그 말에다가 더 해버렸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사단의 본색이 나타나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에 대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거기에 유혹의 해서 넘어갔습니다. 나무를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첫째는 먹음직스럽다. 그래서 이브가 죄를 범합니다. 먹음직스럽다. 먹기에 좋다. 그다음에 보암직하라. 눈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무리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과 두 번째는 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그 성격이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게 자기 눈으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보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탐스럽게 하라. 탐스럽게 하라고 번역했는데 이거 원해 보면은 지혜롭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전부 다 보지 않냐고 부분적으로 꽃감식으로 맞춰가지고 항상 인용했던 것만 계속 보면서 그것이 스스로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와 먹음직하도 보암직하다 탐습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는 육이 있습니다. 옛날 죄성 주님의 그 피에서 죄들이 다 용서받았지만은 그 죄성이 있어서 하느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 속에 있는 그 옛날 그 법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보물로 인해서 세상과 그 합쳐서 그게 유혹받을 때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이 우리가 육적인 정욕과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물에 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육의 정욕이 일어나는 안목의 정욕 탐스럽게 하다 이건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는 자랑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프라우드한 것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시험을 받았는데 누가복음 4장과 또 마태복음에 나왔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째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 되라. 떡의 시험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이제 되게 육체적으로 먹고 싶을 겁니다. 40일 금식은. 그러니까 돌을 보고 떡을 만들어라. 바로 육신의 정욕, 육적인 자기 몸에 있는 그 플래시, 디자이어. 거기에 대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 every word. 이것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some word가 아니고 모든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요아정인하고 대화하면서 하나 재밌는 느낌인데 성경은 전부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요아정인이나 뭐 메시아나 몰몬이나 성경은 다 중요하다고 떠들어요. 떠드는데 실제로 인용하는 것은 부분적만 이용해요. 다른 구절은 전혀 안 해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래 하면서 결국 한 부분만 얘기해요. No, every word. 모든 말씀이에요. 근데 왜 부분이 그래 위험한가 하면은 그걸 파고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그 신앙적인 체험과 그 여화정인도 만드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자기 신앙적인 신비적인 체험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내세에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14만 4천이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구하고 14만 4천은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이다. 걔들은 성경에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은 구절은 전혀 없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라 할 때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했지 여호와의 증인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와 같은 그 성경들이 보면 조금씩 해서 그렇게 왜곡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내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온다. 두 번째 시험이 권세. 내한테 절만 하면 이 오타리티와 영광 사람한테 와와 하는 이런 영광까지도 다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경 꼭대기에 올려서 너가 하나님 아들 뛰어내리면은 그럼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발이 돌에 부딪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하느님께서 허락해놓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입니다. 높은 데 가면서 밑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느님이 허락한 중력의 법칙이 아닌 거기에 발에 붙이지 아니하고 날아가다. 마치 하느님의 자연의 법칙을 어긴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것,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떠듭니다. 여호와 증인이 마치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똑똑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하느님의 그 어리석음이 인간의 그 지혜보다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치마를 만들 수 있냐. 무화과 나무 이렇게 쪼매난데 왜냐하면 대홍수 이전에 노아의 대홍수 전에 보면은 고사리 나무가 그 당시에 화석이 90피트였어요. 오늘날은 고사리가 5피트 정도 커봤자 한 5피트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서는 이 지구가 하나의 온실 효과가 온실로 이렇게 핫벨트 아까 그 궁창으로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컸습니다. 그 당시에 무화과나무 잎이 사람 몸을 이렇게 가리울 만한 옷을 만들 만한 그러한 잎이 될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사리를 보니까 오늘날 그 고사리에 그것이 90피트, 오늘은 5피트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한 20배 내지 이렇게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에 벗은 줄 알고 다른 말은 죄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감추기에 급급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꾸고 자기 부끄럼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을 때 이 죄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는 시그널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태도가 되는데 죄의식을 가지는 죄의식 자체를 말살시켜버립니다. 마치 암 환자가 암의 고통이 심해서 암을 치료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 자체를 죽이는 페인킬러만 모르핀 주사만 맞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죄의식을 느끼는데 오히려 죄를 감추기에 급급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바로 한 사람 이브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나타내는데 결국 아담이 자기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물론 그 제일 먼저 죄 지은 것은 이브가 지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근데 하나님 왜 한 사람 아담을 했느냐 하면 창조의 원리입니다.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책임 누가 있느냐? 남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respondeat superior라고 얘기하는데 라틴어로 그래서 그 남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원죄, 원래 죄.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전부 죄인이죠. 사망이 모든 사람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하느님과의 그 교제가 끊겨버립니다.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왕노를 하니라. 이제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하느님 관계 끊긴 그 속에서 생명 하느님 관계가 회복되는 이와 같은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먼저 하느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때 눈과 같이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 깨어 있어서 필요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서 저희들이 이 교회에 나아갈 구체적인 비전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비단 우리가 남이라다 거기에서 기도 시간이 있지만은 그 기도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어디든지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야로,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은 제자 훈련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몸 안에 담그시고 그 레마로 하셔서, 그래서 이웃들한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서 땅 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 원죄란 제목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의 그 원죄를 통하여 우리들이 다 죄인이었지만은 참 여호와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이 십자가에 또 돌아가시고 또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을 온전히 그 원죄를 속해 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또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 마음에 주님이 주신 양심으로서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셨기를 바랐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셨고 새해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랐곤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에서 아버지 요셉이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하느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천사를 네 번이나 꿈속에서 하는 하느님 음성을 발견했음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요셉이가 그 자기 정원에 있는 여자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발견하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를 말리면서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는 헤롯 대왕이 그 두 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천사의 그 꿈을 보고 또 피신했습니다. 그 다음 2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유다 지역으로 가려고 했더니 유다의 그 분봉왕이 또 잔인함으로 갈릴리에로 가라고 했는 2장 22절에 또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종인 그 천사가 꿈에서 나타날 하나님 뜻을 전할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켰고 또 가정인 마리아를 그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역사에 민감해야 됨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저희들이 교독했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에서 천국이란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이것을 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늘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하늘의 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에 가로되, 여기 그때라는 것은 바로 2장 마지막 절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이가 만 한 30세의 경우가 됐을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의 전파에 가로되, 그래서 요한의 그 앞에 그 별명이 붙었는데 세례 요한이다. 즉 세례하는 자다. 즉 침례하는 자다. 그래서 침례하는 그 요한. 그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붙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회개란 말이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회개라는 것은 180도가 바뀌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에서 자세히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은 아무든지라는 것은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면 첫 단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찾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중심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 중심인 본인 중심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인간은 100% 부패되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나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공부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은 가정에 아주 그 도덕적인 그런 집안에 태어나고 도덕적인 선한 행동과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하였더라도 이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이 전부 다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중심, 인간 본인의 중심은 결국은 죄에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떠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큰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의가 내한테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로 덫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의 그 성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몸에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계속 따라가야 됨을 우리가 로마서 7장 23절에서 8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와 이방 민족의 부름을 받았으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많은 그 갈등들 그게 받으지 않음을 통해서 나중에 그 뒤편에 그 편지에 보면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로마 7장 23절부터 8장 2절을 보면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에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자기 지체 속에 죄의 법의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파산된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 감사하겠다. 그런 적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느님 법, 자기가 항상 하느님 말씀에 따르고자 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항상 주님 말씀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싶지만은 이 세상 여러 가지 오는 경제적인 압박과 또는 염려와 여러 가지 초초함과 이러한 것을 자꾸 걱정이 되고 이러게 합니다. 자꾸 걱정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걱정이 자꾸 나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장 1절에 보면 한국 개역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데 그 뒤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죄함이 없느냐. 항상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정죄함이 없답니다. 그 2절에 잘 설명되어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 한 우리는 항상 죄의 법에 육신의 법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어로 sanctification 또는 순결화 purification이라고 얘기하고 됩니다. 항상 성화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되어야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그러므로 180도 바뀌는데 자기 중심의 삶에서 크리스천들은 바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 삶의 상태를 우리가 회개로 한다는 것을 보았고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즉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주 하나님이 지배하면은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주 예수가 지배하는 나라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지만은 바울이가 고백한 것처럼 항상 죄의 법과 하느님의 그 법이 싸우기 때문에 성화되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자기 자신도 스트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 성화되어 감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감으로 온전한 하늘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언제가 이루어졌냐면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왕중의 왕으로서 심판관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때 그 순간이 바로 하늘나라가 이 지구상에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 사탄의 여러 가지 그와의 싸움과 또는 자기의 육신의 그런 싸움과 그 죄의 그 성싸움과 이러한 것과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계속 그렇게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화가 필요하며 순수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이 갖고 왔으므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성결화 또는 순수화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 때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느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약 일단 이사야 때나 왕이 온다고 하면은 왕이 오기 전에 그 땅을 이제 땅 공사를 합니다. 왕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평평한 대로로 할 수 있도록 또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황제가 어떤 동네를 들린다면은 그 오기 전에 그 땅을 평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워싱턴 DC 갔더니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오는 것을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많은 그 곳을 막아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대통령이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많은 이 왕이 오기 전에 예비하는 것처럼 로마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마음의 밭을 평탄케 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회개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버려라.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 또는 예수를 믿지만 잘못된 하느님 말씀의 이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를 가르고 이 평탄한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의해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도 바로 마음의 밭을 만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요 또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이곳 캘리포니아의 사막에 저기에서 어떤 사람이 약대 낙타의 트롯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의 띠를 띠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라는 것은 덜에서 나는 꿀입니다. 와일드 하니 그 덜에서 나는 그 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호기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그 호기심과 관심을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오히려 관심을 하느님께로 돌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자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하느님의 관심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옷은 참 화려했습니다. 긴 이런 참 옷도 크게 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길 코너에서 크게 기도하며 또는 머리에는 성구 상자라는 이런 것을 달고 다니고 그들도 역시 관심과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관심과 호기심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했으며 자기의 권리를 구하는 데 사용했으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바리새인의 말은 배우되 그 행동은 배우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례요한은 약대 트럭과 가족들과 메뚜기와 석증을 묶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지만 이분의 가정이 바로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면 그 관심을 하느님의 관심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위치든 간에 모든 것을 하느님의 관심으로 하느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오더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기 보면 죄를 자복한다. 그래서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 그 죄를 자복한다.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다는데 이 세례가 다시 얘기하자면 침례죠. 그 요단강 속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옛날에 자기 중심의 삶, 자기 본인이 죽음을 나타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본인이 죽었는데 그래서 일어날 때는 이제는 본인이 죽었으므로 하느님을 따라가는 하느님이 중심으로 산다. 새 삶을 뜻합니다. 유대인들, 유대교에도 이와 같은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들이 그 먼저 목욕을 합니다. 목욕할 때 자기의 모든 죄들, 중심적인 이러한 삶은 본인이 죽고 일어날 때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크리스찬의 그 세례, 침례는 무엇을 뜻하느냐? 크리스찬의 그 침례는 핵심은 예수가 죽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과거의 삶이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 바로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삽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이끌음에 가는 살아가는 성령일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제를 가지신 지정의를 가지신 그 하느님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그 충만함, 침례라 했죠. 침례는 물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인데 성령의 그런 큰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는 상태를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침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법을 추구하지 않냐고 그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 그 죄의 법 아래 자꾸 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주는 그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침례는 바로 그 회개의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에서 아버지 요셉이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하느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천사를 네 번이나 꿈속에서 하는 하느님 음성을 발견했음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요셉이가 그 자기 정원에 있는 여자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발견하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를 말리면서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는 헤롯 대왕이 그 두 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천사의 그 꿈을 보고 또 피신했습니다. 그 다음 2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유다 지역으로 가려고 했더니 유다의 그 분봉왕이 또 잔인함으로 갈릴리에로 가라고 했는 2장 22절에 또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종인 그 천사가 꿈에서 나타날 하나님 뜻을 전할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켰고 또 가정인 마리아를 그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역사에 민감해야 됨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저희들이 교독했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에서 천국이란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이것을 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늘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하늘의 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에 가로되, 여기 그때라는 것은 바로 2장 마지막 절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이가 만 한 30세의 경우가 됐을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의 전파에 가로되, 그래서 요한의 그 앞에 그 별명이 붙었는데 세례 요한이다. 즉 세례하는 자다. 즉 침례하는 자다. 그래서 침례하는 그 요한. 그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붙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회개란 말이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회개라는 것은 180도가 바뀌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에서 자세히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은 아무든지라는 것은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면 첫 단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는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찾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중심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 중심인 본인 중심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인간은 100% 부패되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나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공부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은 가정에 아주 그 도덕적인 그런 집안에 태어나고 도덕적인 선한 행동과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하였더라도 이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이 전부 다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중심, 인간 본인의 중심은 결국은 죄에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떠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큰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의가 내한테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로 덫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의 그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몸에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계속 따라가야 됨을 우리가 로마서 7장 23절에서 8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와 이방 민족의 부름을 받았으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많은 그 갈등들 그게 받으지 않음을 통해서 나중에 그 뒤편에 그 편지에 보면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로마 7장 23절부터 8장 2절을 보면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에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자기 지체 속에 죄의 법의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파산된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겠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 자기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자 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항상 주님 말씀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싶지만은 이 세상 여러 가지 오는 경제적인 압박과 또는 염려와 여러 가지 초초함과 이러한 것을 자꾸 걱정이 되고 이러게 합니다. 자꾸 걱정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걱정이 자꾸 나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장 1절에 보면은 한국 개역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데 그 뒤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죄함이 없느냐? 항상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정죄함이 없답니다. 그 2절에 잘 설명되어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 한 우리는 항상 죄의 법에 육신의 법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어로 sanctification 또는 순결화 purification이라고 얘기하고 됩니다. 항상 성화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되어야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그러므로 180도 바뀌는데 자기 중심의 삶에서 크리스찬들은 바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그 삶의 상태를 우리가 회개로 한다는 것을 보았고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즉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주 하나님이 지배하면은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주 예수가 지배하는 나라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지만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죄의 법과 하나님의 그 법이 싸우기 때문에 성화되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자기 자신도 스트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 성화되어 감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감으로 온전한 하늘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언제가 이루어지냐면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왕중의 왕으로서 심판관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때 그 순간이 바로 하늘나라가 이 지구상에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 사탄의 여러 가지 그와 싸움과 또는 자기의 육신의 그런 싸움과 그 죄의 그 성싸움과 이러한 것과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계속 그렇게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화가 필요하며 순수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이 갖고 왔으므로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성결화 또는 순수화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 때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느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약 일단 이사야 때나 왕이 온다고 하면은 왕이 오기 전에 그 땅을 이제 땅 공사를 합니다. 왕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평평한 대로로 할 수 있도록 또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황제가 어떤 동네를 들린다면 그 오기 전에 그 땅을 평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워싱턴 DC 갔더니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오는 것을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많은 그 곳을 막아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대통령이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많은 이 왕이 오기 전에 예비하는 것처럼 로마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마음의 밭을 평탄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회개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버려라.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 또는 예수를 믿지만 잘못된 하느님 말씀의 이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돌을 가르고 이 평탄한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의해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도 바로 마음의 밭을 만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요, 또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이곳 캘리포니아의 사막에 저기에서 어떤 사람이 약대, 낙타의 트롯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의 띠를 띠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라는 것은 덜에서 나는 꿀입니다. 와일드 하니. 그 덜에서 나는 그 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호기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그 호기심과 관심을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오히려 관심을 하느님께로 돌렸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자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하느님의 관심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옷은 참 화려했습니다. 긴 이런 참 옷도 크게 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길 코너에서 크게 기도하며 또는 머리에는 성구 상자라는 이런 것을 달고 다니고 그들도 역시 관심과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관심과 호기심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했으며 자기의 권리를 구하는 데 사용했으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바리새인의 말은 배우되 그 행동은 배우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약대 트럭과 가죽띠와 메뚜기와 석징을 묶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지만 이분의 가정이 바로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 같은 관심을 가지면 그 관심을 하느님의 관심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위치든 간에 모든 것을 하느님의 관심으로 하느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오더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거 보면 죄를 자복한다. 그래서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 그 죄를 자복한다.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다는데 이 세례가 다시 얘기하자면 침례죠. 그 요단강 속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옛날에 자기 중심의 삶, 자기 본인이 죽음을 나타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본인이 죽었는데 그래서 일어날 때는 이제는 본인이 죽었으므로 하느님을 따라가는 하느님의 중심으로 산다. 새 삶을 뜻합니다. 유대인들, 유대교에도 이와 같은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그들이 그 먼저 목욕을 합니다. 목욕할 때 자기의 모든 죄들, 중심적인 이러한 삶은 본인이 죽고 일어날 때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크리스찬의 그 세례, 침례는 무엇을 뜻하느냐? 크리스찬의 그 침례는 핵심은 예수가 죽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과거의 삶이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 바로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삽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임재한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이끌음에 관한 살아가는 성령일,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제를 가지신, 지정의를 가지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그 충만함, 침례라 했죠. 침례는 물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인데 성령의 그런 큰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는 상태를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침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법을 추구하지 않냐고 그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 그 죄의 법 아래 자꾸 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주는 그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침례는 바로 그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 영어로 얘기하는 baptism of repentance라고 합니다. 회개의 그 세례가 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데 왜 독사의 자식이라 하면은 겉으로는 하느님 중심 삶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바리새인은 하느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가령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그걸 해석하기 자기 나름대로의 길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 했을 때 제가 놀란 것은 이 미국에 유대교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교인들이 여러 가지 그 템플 그들이 말하는 신화가 회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NIM에도 세 개는 있는데 그 NIM 회당마다 이 그 말씀을 안식일을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나 놀란 것이 만약 어떤 NIM 지역에 유클리드의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를 어디까지 달려야 되는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차를 달려서 말까지는 코로나까지 넘어가면 안식일 범한 거고 그 전까지는 내가 이러한 해석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의 해석함에 따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그 작은 율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그 신앙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 역사는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뜻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 그런 식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양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 어떤 방법 아주 극소수의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정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았는데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 갔더니 그 성관기를 타는데 그 버튼 그 1층 2층 올라가면 단추를 눌려야 되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유대인이 바로 어떤 뒤에 있는 목사님 보고 단추를 좀 눌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앞에 있으면서 그래서 몇 층 간에 2층 간에 2층 탁 눌리주고 했더니 갔더니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 단추를 눌리는 그것도 안식일에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성강이 올라가는 그 단추를 누르지 않았다.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두개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빼버립니다. 영적인 것을 다 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뺐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그 피조물이므로 천사를 인정하지 않냐고 또 부활도 믿지 않으며 또 영적인 삶을 믿지 않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하늘나라도 믿지 않습니다. 복이란 개념도 완전 다릅니다. 복에 우리 성경의 복의 개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의미의 그 복들이 많은데 이 사두개인들은 형이화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러니까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러한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지 말라고 됐음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어떤 데는 말씀을 더하고 왜 빼느냐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를 보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른 말로 하면 삶으로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견실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속마음은 누가 알려? 성령 하느님밖에 우리의 속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행동으로 열매를 보이지 않고는 제3의 인물이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느님께서 또 어떤 지식의 은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하느님 여러 가지 선물을 주는데 요번에 미션 컨퍼런스 갔더니 어떤 성도 하나가 질문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 지식의 은사를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역사를 어떻게 자기가 그거를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라는 그 목적이 뭐냐?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부서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불평하며 투덜대며 그래서 많은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느님이 당신이 보여준 게 뭐냐? 어떤 성도의 아주 잘못된 것을 어떤 성령으로 자기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는 다른 어떤 로컬 처치의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부인이 지식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 그게 지식의 은사 주었습니다. 그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 아무 그 목사님 거기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그 비서와 그 어떤 그 성적인 affair 그러한 것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 목사님 그 소리를 듣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완전히 모함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이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가 그 사건이 있을 때까지 하느님 어떤 사건을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도중에 바로 자기가 같이 사역하는 다른 그 교회의 그 사모님이 이 목사님께 전화 와서 자기 남편의 일을 상담하러 왔어요. 그때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 목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회개케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주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를 기다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함이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속마음은 성령 하느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느님께서 어떤 은사로 주든지 또 아니면은 어떠한 건지 거부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하느님 말씀 있는 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은 조심하라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너희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자라. 노략질. 뺏어가네. 너희를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뺏어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뺏어가고 뭐를 누구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 본인들을 위해서 그걸 뺏어간다는 게 하늘 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의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그들의 그 행동,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걸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 죄가 없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구원과 무관하다. 아무 관계 없다. 이거는 얘는 모태 신앙자라고 해서 자기가 구원되느냐. 그게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 관계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상이든지 말든지 모태 신앙인지 그것이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겠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마다 찍어 뿌렸던자. 왜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물은 그 씻는 그런 의미로 바로 우리 세례와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갈 때 본인이 죽고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세례요한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보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모든 사물을 이따가게 보게 되며 오히려 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 부한 그걸 추구하려고 많이 소유하는 이런 강팍한 사람들을 보는 정도도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교육을 받았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서 항상 그 겸손한 마음 모든 것이 많은 것을 주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해서 항상 주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신을 들기도 감당지 못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끈을 풀기도 감당지 못했대서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6개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그 자세. 그러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첫째 성령의 세례라고 이제 나오는데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원래 뜻은 제가 설명드렸죠. 세례는 침례라는 거죠. 물만 찍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큰 바닥에 있으면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나오는 이런 상태, 넘치는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 권능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파워 그건 두나미스 파워 성령의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뜻합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든 간에 어떤 분은 의사로서의 그 역사할 때 자기가 의사에 환자 올 때 그걸 치료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는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올 적에 미국에서 있으면은 뭐 의료보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선교사들한테 또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뭐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자기가 주어진 거기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 그 자체가 바로 성령 세례의 열매들입니다. 증인이 되는 삶이. 그 다음에 불세례라고 나왔는데 불과 불세례는 이건 큰 감정 어떤 소리를 크게 치고 이와 같은 감정을 뜻하는 문맥상에 보면 그러한 뜻은 전혀 없습니다. 불 속에 보면 이 밑에 보면 불에 태우리라고 있습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정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에 태우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인간 중심인 이러한 인간의 찌끄러기들을 태우는 겁니다. 주의 그 모습으로 삶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해서 불세례라는 건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그것을 완전히 태우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뭐 감정적으로 뜨겁게 하는 그런 의미는 이 문맥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타작마당에 존의 키를 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곡과 겨가 있으면은 여기에 받쳐서 이렇게 던지면 바람이 불지게 그래서 알곡은 그 키에 떨어지고 등겨와 겨는 바람이 날려서 날아가죠. 그러면 날려가는 고금만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항상 주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할 때 찌끄러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태우는 그 과정을 이 문맥에서 불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해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바로 하느님께서 이 세례 침례에 대해서 하라는 그 명령을 주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느님 아들이고 태초에도 창조에도 계셨던 분이시지만은 하느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느님 삼일체 하느님으로 예수님 그때도 계셨지만은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바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요한 너가 나를 위해서 세례 다른 말은 침례를 하라고 대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20절을 읽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느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바로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바로 말하면 하느님 뜻에 따라 행하도록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권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바로 그리스도 본인이 본을 끼쳤다. Example, 삶을 보여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따라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본을 끼쳤다. 그와 같이 침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도 그 침례를 받는 것이 당연함을 여기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사 물에 올라왔다는 것을 침례인 것을 설명하고 있죠. 세례 같은 물에 올라올 필요가 없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와서 그냥 물에 완전히 잠겼음을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성령 하느님 내리고 하늘로 소리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느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나. 하느님 왜 기뻐하느냐. 바로 하느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조차도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하느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침례에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 분의 인격체가 한 분의 하나님에 나타나서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회나 누구든지 올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들이 삼위일체를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소리를 지르는 분은 내 사랑의 아들이라 하는 분은 바로 아버지요. 그리고 비둘기가 그 내려오는 그 비둘기를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했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성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고 결국 사위일체도 아닙니다. 성부, 성모,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모라는 것도 이 성경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천국이라는 제목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이 지배하는 나라,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결국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느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요. 바로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이 지배하는 나라, 바로 주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느님이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바로 성령이 하느님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바로 성화되며 바로 불의 세례, 불의 침례 모든 인간의 어떤 찌꺼리기들을 항상 성령이 불러서 태우는 그와 같은 회개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새해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천국이라는 당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천국을 소유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주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Yes, Lord.